예,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귀한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마음의 태도,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교훈해 주셔서 육체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하게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말씀들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시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귀한 마음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 모든 만남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10월 19일서부터 축의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의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오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위에도 더욱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귀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17절 한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믿음에 대한 그 주제들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이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사도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 하박국 시대의 모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국제적인 정세 뭐 이러한 그 어떤 사람들의 인성 또 종교적인 어떤 타락되어진 모습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배경, 흐름을 좀 살펴보면 우리 시대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박국서, 로마서 이 표시해 놓으시고요.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 130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사도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BC 612년에서 BC 60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BC 612년이면 어떠한 시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때, 그때가 BC 612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BC 612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BC 612년 아시리아,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이 BC 612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BC 606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1차 침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연도입니다. 그때 다니엘 선지자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BC 609년, BC 609년이 어떤 때냐면 남쪽 유다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 몇몇의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칭찬을 받은 왕이 요시아 왕이거든요. 요시아 왕이 BC 609년에 죽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남쪽 애굽 왕 바로와 싸우다가 결국은 바로에게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남쪽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지는데요. 그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이 여호야김 이 왕은 바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질 때 왕으로 재위하던 시기였었는데요. 예레미야서 36장을 읽어보면 여우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소도로 작은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서 화로에 이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살펴보면 왕은 왕대로 타락되어져 있고 제사장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타락되어져 있고 백성은 백성들대로 타락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라는 그 기존 이 강대국이 있고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거기에 유다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고 이 지금 세계 정세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남쪽 유다가 이렇게 패역한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왜 남쪽 유다를 갖다가 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이 강포라는 것은 유대 민족의 강포죠. 그 잘못된 모습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리고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느슨해졌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율법으로 여기지 않고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을 때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가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공의가 시행되어지긴 해도 굽게 구부러지게 시행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시대가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러한 유다를 갖다가 심판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이 그래.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 이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남쪽 유다를 갖다 징벌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 유다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시면 그게 하나님 옳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 이 하박국 시대에 남쪽 유다가 얼마만큼 패역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레미야서 5장 6장을 좀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박국 시대에 남쪽 유다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으로 이렇게 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성을 사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남쪽 유다인들,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태도였는가 하면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장 12절 그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모습은 유다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폄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점철되어진 유대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아니 없는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악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악한 것은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당신이 내 부모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 경외할 필요 없어.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그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이 모습이 이 하박국 시대 당시에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자르고 이 화로에다가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원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요구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 시대하고 이 겸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 또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거짓이 그 당시에 그 이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감싸고 있는 모습. 그래서 거짓과 참의 구분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비슷하죠? 우리 시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관원이 거짓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잠언에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위에서 거짓을 이야기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자체를 갖다 특히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죠. 거짓이 일상생활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이 대표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상 주시죠. 요즘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이 저주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한 말씀도, 그러한 설교들이 없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게 되십니다.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심상히 고쳐주며.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심이 화에 맞아서 부끄러운 것이 뭔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데, 없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7장에도 보시면 7장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조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딱 정말 우리 시대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시대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시대의 기독교 종교인들 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속죄도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받았다고. 1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예 귀를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귀머거리 독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결국은 어떠한 일까지 행하는가 하면 그 타락의 이 도를 넘어서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까지 지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남쪽에 있는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원래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대명사가 되어졌습니다. 31절 말씀, 7장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 그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러한 유다를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가 징벌하겠다. 아니 이 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징벌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한 시대에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5, 6, 7장을 쭉 읽었는데 그 시대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흡사하고 너무나 동일합니다. 그 국제 정치의 모습도 비슷하죠? 그죠? 두 개 큰 제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작은 약소국가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지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정치인들은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거짓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하기조차도 이제는 피곤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하박국 시대 때보다 더욱더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더욱더 악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거짓이 이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랬고 거짓이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두루 감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점점 더 거짓으로 꾸며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과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시대보다 더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어요. 바다의 경계를 모래를 둬가지고 그어놓으셨지 않습니까? 분명한 선을 그어놓으셨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소와 나귀를 결에서 갈지 말라. 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 22장 5절, 9절,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두 종자를 서로 다른 것을 섞지 말라. 왜? 분명한 경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 경계를 허물어뜨려버리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종종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무슨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그 하이브리드 인간, 하이브리드라는 그 뜻이 원래 영어 단어적인 표현으로 하이브리드가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솔린도 썼다가 전기도 썼다가 이게 두 개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인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배아하고 생쥐의 배아, 돼지의 배아를 합쳐가지고 인간의 어떤 장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과학자들은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배아가 착상이 되고 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 모습이 성공이 되어졌다고 2013년도부터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떠한 모습의 그 하이브리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섞어 짠 것을 입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섞어 짠 것을 갖다가 먹는 시대입니다. 그게 GMO잖아요.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 변형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섞어 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갖다 무너뜨리고 이 나름대로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성경은 섞어 짠 것을 입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입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인간의 장기로 대체하고 그것을 먹고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 뉴스에 보니까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이 GMO 모기를 갖다가 약 1억 5천만 마리를 갖다가 방사를 했습니다. GMO 모기.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모기들을 갖다가 퇴치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 조작을 한 GMO 모기가 있는데 그 모기를 갖다가 방출을 해서 기존에 있는 모기들하고 이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이 번성이 되어지면 후세를 못 낳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 유전자 조작을 한 이 그 모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1억 5천만 마리를 갖다가 방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2015년서부터 아프리카나 브라질에서는 그러한 GMO 모기를 굉장히 많이 방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GMO 모기들이 어떠한 변형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겁 없이 인간들은 막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유전자 변형을 하고.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거놨는데 그 선을 마음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의 어떠한 그 문헌들을 보거나 또는 이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그러한 모습들의 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신에 보면 키메라라는 그러한 그 신들이, 신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사자 머리에다가 꼬리는 뱀의 꼬리에다가 등에는 염소의 머리가 있고 이상한, 그리고 뭐 이 그 입에서는 불을 뿜어내는 그러한 키메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대에 유전자 조작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참고 보실까? 하나님이 그거를 오래 참고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의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 오래 참고 보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한 우리 시대에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자유스럽게 모이지도 못하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하지도 못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2월 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9월, 오늘이 9월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이것이 2, 3년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실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이렇게 계속 되어져 가니까 알게 모르게 피곤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한편으로 서급한 마음도 들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란스럽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온전히 의지하다, 맡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껴안는 자, 껴안는 자, 이렇게 껴안는 자, 허거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메어 달리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쓴 그 이 기록한 그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란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모습, 그게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어머니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어머니한테 다 완전히 맡겨 있는 모습,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러한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납니다. 모든 믿음은 다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들음에서 시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와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아벨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그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아들 아벨의 모습에서. 먼저 하와의 모습에서 보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에게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믿음을 형성시켜준 것이 마귀가 그 하와의 마음 가운데다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준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어졌는가? 이 잘못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믿음은 누구로부터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편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죠. 잘못된 말을 들었으니까 잘못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시각이 생긴 거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결과는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것이 아담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결국은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정말 들음에서 나요. 잘못된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온전한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들었다면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이 안 생겼겠죠. 그런데 하와는 잘못된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교한 계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고 사두개인들도 그러한 질문을 하고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 또 한 가지가 뭐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예? 천사도 없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지극히 현실주의자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일곱 형제가 있고 일곱 형제가 이 형수를 다 취했고 마지막에 그 여인도 죽고 일곱 형제도 죽고 다 죽었는데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난제죠.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일부러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오해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은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계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부활 때 부활하신 후에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자기의 쓴 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 두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오해가 시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오해가 다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진화론이 또 유물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왜 진화론과 유물론을 사람들이 추종을 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시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천국 믿음으로만 어떻게 가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야지만 천국을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냐?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지금 내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모든 인간의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거기서 파생이 되어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지금 나도 내 삶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죠. 모든 인간의 큰 이 오해의 시작은 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먹었죠. 자, 하와는 잘못된 것을 들었어요. 잘못된 존재로부터 잘못된 것을 들었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고 그 잘못된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올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믿음, 정말로 완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의 시초가 누구냐면 아벨이죠. 아벨도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아벨에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 들음으로 생겼죠. 부모로부터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들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 그 듣는 가운데서 아벨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가운데서 피에 대한 이야기,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구속자,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믿음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종류 가운데서 정말 올바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믿음은 다 의미 없는 믿음들이에요. 다 시간 속에서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믿음들. 오직 완전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은 부모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가죽옷에 대한 그러한 내용,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아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람,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되어져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죄인이 되어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모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죄인을 향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그것이 모든 죄인들이 성경을 배워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반면에 마귀의 뜻은 뭐겠어요? 마귀의 목적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끝까지 구원을 못 받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뜻과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 마귀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지 못하게. 이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떤 상담들이 의외로 많은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상담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러한 상담이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많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그 상담을 많이 하셔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구원에 대한 영원한 속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 정답을 이야기를 하죠.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의문이 들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자기 육신의 편한 대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의문 드는 게 당연하죠.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치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죠. 우리들이.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인생의 최대 목적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경외가 되는가?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경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전혀 없다. 그게 어떻게 경외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집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 합당한 삶이 따라줘야죠.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말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아까 예레미야 7장에 이 탐남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나 구원을 얻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자, 권세자분, 마귀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쪽으로 시선이 뺏겨요. 왜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지? 왜 나라가 이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꾸 뺏깁니다. 그것도 마귀가 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그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내 지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못 가지고 있어요. 평생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런데 그들보다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을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의 또 하나의 특성은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자라요. 심으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하나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특성은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정체가 되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자랍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또 하나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 있고 파손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손된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버려진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음의 하나에는 버리운 자 아니라.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왜? 자라가니까. 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대마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믿음은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특성이 있는데 믿음의 특성 중에서 하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 2절 말씀 전반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고 예수님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주라는 그 뜻이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책의 저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믿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럼 저자 누구누구 홍길동 이렇게 쓰잖아요. 그 저자라는 의미가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시작하신 믿음의 본질 자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 이것을 영어 번역 또 원문에는 종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을 내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한 믿음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내게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끝을 내십니다. 그 끝을 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끝이 무엇인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끝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러한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복음서에.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안 하시거든요. 없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오늘 복음서를 몇 번 읽었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표현들도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를 믿는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는다는 표현을 왜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실 필요가 없죠.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합의를 완전한 하나가 되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믿는다는 믿음을 그 믿는다는 말을 하실 이유가 없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지면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였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표현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보면, 천국을 생각해 보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거짓이 없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에 없는, 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까? 믿음,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는 것. 내 희망의 끝, 내 소망의 끝, 완전함의 끝, 아름다움의 끝, 모든 지식의 끝. 거기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끝,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가 생각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끝입니다. 완전함의 끝이죠. 더 이상 완전함이 필요 없는 세계,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한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한의 끝이 있어요. 무한의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한의 끝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끝이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한 세계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이라는 의미는 그 자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무한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완전 그 자체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죠. 무슨 믿음? 잘못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믿는 믿음, 재물을 믿는 믿음, 권력을 의지하는 믿음, 종교에 귀의하는 믿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내 믿음이 자라가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이 완전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있을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절 말씀에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관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거 죽은 사람한테 그 말 못 하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한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살아 있는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동안에만. 죽으면 율법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 있을 동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믿음을 부지런히 키워야 돼요. 더 이상 딴 데서는 믿음을 자라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가만히 있으면 자랍니까?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시련, 환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곳입니다.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곳인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결국은 자라가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조차 피곤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참이면 어떻고 거짓이면 어떻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정말로 아주 위험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제가 이런 단어를 들었어요. 혹시 카푸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동차를 의미하는 카, 그 다음에 가난을 의미하는 푸어, P-O-O-R. 이 카푸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푸어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것을, 비싼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1금융, 제2, 제3금융에다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비싼 자동차. 자기는 사실은 수입은 그러한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만큼, 운행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하니까 무조건 대출을 받고 그 비싼 자동차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비싼 자동차 사고, 대출을 받아서 비싼 호텔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자기가 갚다가 더 이상 못 갚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카푸어족이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둘 있겠지? 아니요. 어쩌다가 한둘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한 모습이 대세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광고를 보면 이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겠다는 광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뭘 믿고 대출을 해줘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빚이 있으면 빚 악착같이 갚으셔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갚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 못 갚는다 할지라도 악착같이 갚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죠. 주님 머지않아 오실 테니까 아유 뭐 대충 뭐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 돈 빌려 쓰고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도둑님 심보입니다. 그거는 그죠? 남에게 빚졌으면 갚아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믿음에 대한 이 개요에 대한 부분을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남은 시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보시죠. 하박국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시대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주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2장 3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와 같은 하박국 시대, 이와 같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까? 그 믿음이 자꾸 쇠퇴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다시 거두시는 법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셔요. 성경에 종말을 갖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녕 응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신다 오신다. 아이, 언제 오시지? 내 죽을 때 오실까? 죽을 때까지? 모르죠, 그거는. 그런데 오십니다, 틀림없이.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믿음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옥에 가서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심판하셔요. 반드시.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보시면 하박국서 2장에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에 이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것이 되었도다. 담이 돌에서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은 갈대아인 바벨론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인들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반드시 이 악인에 대해서 공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거짓된 모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 믿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편 73편에 있는 아삽처럼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할 수 있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 시대가 믿음에 실족하기에 아주 좋은 시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하는 일이 있어요.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에서 실족하죠? 악인들이 잘 되거든요. 거짓말하는 것이 뻔한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서 데모하고 막 나가, 그건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분명한 그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악인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믿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오십니다. 반드시. 2장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안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의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 오시다. 예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모습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서 33장 2절에 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그 바람광야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 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짓는 그러한 것들도 명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반드시 오셔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시대에 견지해야 될 굳게 붙잡아야 될 믿음, 구체적인 믿음의 실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의인들은 그 믿음 가지고 살죠. 오직 의인은 이 혼란한 시대에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예, 시조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쫓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어지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제 끝절 말씀에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식에서부터 자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라면 잘못된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은 자라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뭐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 사도들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영감을 탁 주셔서 너 이렇게 기록해.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문체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언어의 습관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생각하듯이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영희야 철수야 놀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졌을 것 같습니까? 바울사도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바울사도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 너 고린도전서 기록해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편도 나누고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죄도 짓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법정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온갖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사도가 듣고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옳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사도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바울사도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아니 저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려고 했던 사람,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대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나하고 원수가 됐지? 저들이 잘못된 율법을 왜 받아들였지?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올바로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왔고 또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것들 때문에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의 믿음도 자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기록이 됐다고 생각하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9장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이 예레미야서죠.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다니엘이 이 서책을 갖다가 연구를 했어요. 그냥 읽고 넘기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0년에 황무함이 마치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언제일까? 언제일까? 그러다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606년에 포로 잡혀 왔거든요. 그리고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에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그 70년의 황무함이 마치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다니엘의 한 행동이 뭐예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기 민족의 죄를 다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20절 말씀 보셔요. 20절 말씀.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남았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에 그 유명한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구원 맨날 확증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왜 주님 뜻대로 못 살까, 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못 살아갈까, 내가 왜 믿음이 부족할까, 이거 생각하셔야죠. 그거 생각하면서 아,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육신에 원하는 것만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그럼 버리셔야죠.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분들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정말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깨달았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지식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14권의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전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전도하는 길입니다. 전도하셔야죠. 내 믿음이 커가는 방법도 전도고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도 전도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이 추석 이제 명절에 많은 친지들, 지인들 만나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게 전도 꼭 하셔요. 그냥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던지듯이 예수 믿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공략을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그리고 10월 19일서부터 우리 축의소양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 대전도 집회입니다. 전국이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계소양회처럼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파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정말 주님 오시라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당해서 우리들이 믿음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축의 수양회를 위해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더욱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